네, 오늘은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14장에서 16장을 같이 볼 텐데요. 대표 구절로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오늘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에 선한 삶, 아사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뿌려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거 혹시 읽으셨나요? 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위인전들이 그렇게 있었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분이라서 그랬기도 한데 그래서 한 방에 거의 서재로 책이 꽉 차 있었습니다. 벽 전체가 책꽂이로 되어 있어서 책이 꽉 차 있었었는데 그래서 심심하면 저도 가서 이제 책 보고 근데 저는 다른 책보다도 백과사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백과사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좀 잡학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을 통해서 그림도 감상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일 때 저희가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그때 학교에서 위인전을 참 많이 읽게 했습니다. 위인전을 통해 인물 조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위인전을 통해서 정리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인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처럼 순간 들렸었습니다. 생각을 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위대한 사람인가?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이 100% 위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중요한 인물사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자기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 한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미팅을 할 때 저희 팀 조그만 팀 사람들하고 Friday question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갖고 한 가지 토픽을 내고 그냥 굉장히 캐주얼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영향을 준 사람 생각해봐라 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직장에서 최악의 보스 한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난 저런 보스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배운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다라고 이전 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도 사실은 열왕기상 15장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의 부분에 약간의 영적인 해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으로는 열왕기상하를 보지만 그 뒤에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었지를 보려면 역대상하를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하튼 역대 그 하에 나와 있는 남유다 왕 중에 한 명인 아사 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죠.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유다에는 전체적으로 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나뉘어진 다음에. 이름은 좀 외우기 쉽죠. 아사. 한국말이 연상되는 단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싸 같습니다. 뭔가. 저는 한국말이 연상돼서 나오는 그 단어, 그 사람 이름 중에 한 명이 저는 항상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할때그 여분네. 뭔가 단어가 좀 생각나죠. 그렇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썰렁합니다. 하여튼 아사의 뜻은 닥터 혹은 힐링, 고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 기원전 913년서부터 873년까지 약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굉장히 길게 통치했죠. 그렇죠? 므낫세 우시아 왕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굉장히 오래 통치했습니다. 40년을 통치했다면 그 사이에 공과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한국의 5년 대통령직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가 엄청 많습니다. 하물며 4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40년 통치했는데.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분명히 있었겠죠. 아사왕은 어땠을까? 저희가 오늘 아사왕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역시 위인전을 읽었을 때처럼 그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인생과 비교할 때 어떤가?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아사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집안과 나의 집안, 내가 갖고 있었던 철학, 공부해왔던 배경, 경험,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잡았는가? 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았냐?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아사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에 이어서 남유다왕 세 번째 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었지만 후반에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방신을 들여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우상들이 퍼지게 되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더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후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이 1대 2대 남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두왕두 왕을 합쳐서 대략 20년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20년간 그첫 번째 남유다의 두 왕은 이방신과 우상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더욱더 팽배하게 되죠. 미국에서 중임하면 4년, 4년, 8년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참 40년, 그러니까 20년 기간은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그 남유다의 1대 2대 왕까지 합쳐서 대략 3, 40년 정도가 우상과 이방신들이 완전히 퍼지고 득세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입니다. 40년. 정말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기로 그 나라가 그냥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그 전체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방신을 보면서 태어나서 40살까지 이방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보고 배웠던 그러한 문화나 종교, 믿음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이 대략 30년간 불황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임금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일본의 한 사회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는 30살이 된 청년이 청년 세대인데 단 한 번도 그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소극적이 되고 비전을 갖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그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일본 사회학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청년 문제다. 그러니 40년이 넘게 국가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팽배하였다면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왕위에 오르고 이방신들의 산당들과 형상들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2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네 구절로 그냥 나타내서 쉽지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기득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권력들을 또한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 이방신을 모시는 그러한 재단과 이런 것들이 많은 것 얼마나 큰 비즈니스였겠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제거하고 나라를 전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이렇게 된 데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5장을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과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으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났느니라.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데스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큰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따라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삶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갔는가 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오고 그것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 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받아들이기,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결정했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생각을 잡을래? 아니면 나 하나님을 잡을래? 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결정은 단순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크게 온다고 믿습니다. 아사는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를 통해서 내가 또 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려움을 대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4장 9절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 마레사의 이름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야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사가 왕으로 선 다음에 한동안 그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100만 군대지 사실 100만 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 남유다와 싸우러 온 그 에티오피아 군대. 그런데요, 남유다 국가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도록 아무 준비 없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사왕은 사실 상당히 군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것들을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아사에게 유다에서 나와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과 베냐민에서 나와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더라. 아멘. 아사왕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래를 위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벽과 망대를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훈련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싸워볼 만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군끼리 전쟁을 한다면 거의 나라 대 나라로 전쟁을 하는 것이며 이겨도 사실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중요한 것은 아사는 철저히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의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버거울 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훨씬 덜 찾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사는 물론 큰 적군이 앞에 있었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그리고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사를 봅니다. 11절입니다. 14장.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의 확신과 충만함 속에서 일을 대하는 것, 어려움을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냥 피지컬한 뇌 구조도 그렇습니다. 스키 선수가 스키 슬롭을 활강을 하면서 내려갈 때 숲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숲을 보면 숲에 들어가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항상 그 다음 가는 길을 본대요. 길을 봐야지 숲을 보면 안 된답니다. 숲을 먼저 생각하면. 아사왕은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도 그러한데 아사왕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이 시련과 고통의 그 어려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노획물도 심지어는 많이 갖게 되죠. 더 큰 것은 그 두려움이 그 주변의 모든 도시에 임하게 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 언제가 올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간 내 안에 있었던 말씀이 살아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의지가 되어 확신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상시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평상시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확신이 진정 믿음의 확신으로 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 나의 개인적인 우상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인생에서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색인 형상 이런 거 우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앞에 먼저 있는 것이 항상 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가족이 됩니다. 내 가족보다도 주님을 먼저 두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어렵죠, 당연히.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나를 먼저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주님보다 가족을 먼저 두는 것이 참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성정입니다. 이 구절들은 조금 더 설명이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앞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 앞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앞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사왕은 열왕기상 15장 16절을 보면은 아사왕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아가로 말하건대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제거했다는 게 왕비 자격에서 박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해석이 문제가 있었던, 문제는 아니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왕비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베어낸 뒤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사왕은 어머니를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폐위시키는 것이죠. 폐위. 그 이유는 그녀가 작은 숲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숲은 아세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당에 가시면 항상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요, 항상 성당 옆에 건물에 조그만 숲이 있어요. 그걸 만들고 그 앞에, 그 안에 성모상을 놓습니다. 모든 성당에 다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시면. 어찌됐건 이렇게 작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그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왕비에 있어 존경받는 것보다 직위가 없더라도 그녀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겠죠. 내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내가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그녀를 폐위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신하들은 아마도 그 왕은 자신의 어머니도 폐위시키는데 나는 어떨까?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수에 뒀었던 그런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한다면 나의 우상이 내 삶에서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뒀는 것,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왕을 볼 때 저희가 또한 보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서 끝까지 주님을 잡았는가 혹은 잡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젊었을 때의 이 비장함과 단호함과 실천력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인생에서 말년에 큰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대언자 하나니의 조언을 거스리고 시리아 왕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시리아 왕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조언을 거스르게 되면서, 사실 역대하 16장 9절 뒷부분을 보면 그 바른말을 했었던 그 대언자에게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그 대언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참 좋았으려만 아사가 그 선견자, 그 대언자에게 노하여서 그를 감옥 집에 가두었고 매우 격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귀가 닫혔던 것이죠, 순간. 그리고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더 신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발에 병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발에 생긴 병으로 인해 아사왕은 끝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병원도 안 가고 기도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윗병을 위해서 포도즙을 쓰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이 됩니다. 의사를 굉장히 높이했던 것이죠. 아사의 죄는 의사에게 안 간 것이 의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남유다의 선한 왕들도 한 6명 정도의 선한 왕들이 있는데 후반에 가면 믿음이 약해지고 범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참 잘했다가 그것을 보면 정말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사왕에서 배워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꾸준하게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이 마음이 뜨겁다가 믿음이 뜨겁다가 찬물처럼 갑자기 식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닌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 안에서 꾸준히 자라고 그 꾸준한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사에게서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그 나의 과거의 생활이 나의 되풀이되는 간증이 되지 않고 계속되는 꾸준한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꾸준한 간증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꾸준함을 우리는 아사의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사왕을 마지막 두 가지 죄를 언급하며 아쉬워하였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아사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서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며 아사왕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32절 21장 12절에서도 아사의 길로 걸은 것을 주의 길로 걸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장 7절 8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계보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정말 높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삶을 평가한 것이죠. 인생에 그렇다면 참으로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라고 평가하시면요. 그의 말년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우상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잡았다라는 것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522년 니콜라스 하우스만이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6세기니까 오래전 일이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간결하고 간단하면서도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니콜라스 하우스만 목사님에 대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짧게 합니다. 그는 그가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전한 대로 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노라. 라는 말씀이 글자가 나의 묘비병에 명에 써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사왕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잡았는가? 둘째,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장을 하고 어려움과 죄를 대항하고 있는가? 셋째,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모든 것 앞에 두고 있는가? 넷째, 나는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삶을 끝내 어떻게 평가하실까? 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훗날 우리의 삶을 선하다고 평가해 주시기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